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열왕기상입니다.
8장. 그러나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들에 나타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 둘레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 여자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내세우고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서는 그런 여자는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다그쳐 묻자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분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떴다. 마침내 그곳에는 예수와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여자에게 물으셨다. 여자여,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 더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비록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너희처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심판하더라도 그 판결은 바르다. 그것은 나 혼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같으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니 내게도 두 증인이 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 가까이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붙잡지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이 말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기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내가 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로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그이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할 말도 많고 잘못되었다고 심판할 것도 많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계속 따르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에게는 그가 있는 집안에서 영원히 차지할 자리가 없지만 아들은 영원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들이 항의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곧 악마의 자식도이다. 그래서 너희는 악마인 너희의 아비가 바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편에 서지 않았다. 그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의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심판자이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확실히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오? 아브라함은 죽었소.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녕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이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오는 날을 보리라 생각하고 기쁨에 차 있었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돌을 집어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열왕기상 제16장.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 바깥에 들여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므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디리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하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하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기보둔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소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나스 아들 드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세메렉에서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회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사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보이셨으니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더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은 사망에 바쳐지고 있으며 아담의 범죄로 시작하여 이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사망의 제물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여 예수도를 이 땅에 동일한 죄인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시고 그 희생제사의 하나가 되게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며 아담 이후 각각의 사람을 이미 미리 아신 하나님은 그들의 성향대로 택하시고 영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의 논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 가지 모형에서 제시하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편이라고 하는 이 12장 서두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제사이고 그 제사에 있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지만 오늘 그 완성된 제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본받을 것인가를 가르치는 바로 우리 몸을 드림으로라는 명령에서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실천을 당부하는 시작에서의 이 단 두 절에 불과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역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제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은 모든 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당부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적 예배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예배에 있어서 제물로 드린다는 이론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당부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한정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직접 당부하신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영적인 생명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공식 예배 못지않게 우리의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 당부는 단순한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절 상반절인데 바울은 언제나 명령할 권한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권면하는 겸손으로 형제들에게 호소함을 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연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늘 겸손으로 호소하는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지배되고 십자가의 희생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힘입고 권면하는 당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중요성은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절 중간인데 바울 사도는 이미 앞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나눔은 반드시 몸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돈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그러실 만한 권리를 가지신 이유는 그분은 우리에게 친히 몸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요한복음 12장 26절 상반절에 하심으로써 우리의 몸이 항상 예수도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합리적인 논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공동번역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표준 새번역입니다. 몸을 주께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맞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합당한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둘째 부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는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란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대뿐만 아니라 세상, 영원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유행이나 재물이나 바뀌는 지식들로 하늘의 영원한 가치와 반대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세대에 마구 떠밀려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은 언제나 반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따르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는데 이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방법에 있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모든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마음이 옛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명령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중심을 주님께로부터 변화받지 못하면 불가능함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옛 모습이 변화받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가능하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람의 뜻은 의롭게 보이는 경우에도 선치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일들도 시간이 가면서 죄와 타협으로 기울어지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에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러한 삶은 매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서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든 예배나 성찬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연보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 순간 삶의 선택이 우리 각자의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 말씀과 더불어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모리아 산으로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처럼 이젠 하나님께 붙잡혀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이 시간도 드리러 왔는가 아니면 단순히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교인이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당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거듭난 목숨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로 공적인 예배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드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가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또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런 저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 형제는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6절 말씀이고 다음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두 절을 읽은 후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한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다수 그리스도인에게는 헬라어가 생소하므로 영어성경 번역본에서는 위 구절을 어떻게 옮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을 NIV에서는 continue to sin이라고 옮겼고 ESV에서는 practice of sinn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장 이어지는 구절에서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움에 살아가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짓지 않고 율법대로 살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연약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keep on sinning, 즉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머무는 한 그리스도 피가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 약속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